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계속 애굽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쓰인 약자는 맺을 약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맺은 언약 하는 것은 구약이고 새롭게 맺은 언약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구약과 신약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와 산문체 또 때로는 시의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네 가지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네 가지 패턴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A는 B다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비유에 담겨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개념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애굽은 당시 사회는 종교적 사회였다는 겁니다. 종교적 사회였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 종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종교가 최상위층에 있어서 나머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신들 사이에 계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농업사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도시 이름이. 그것은 바로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입니다. 이세 가지 도시는 당시 애굽과 애굽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놉이라는 도시는 멤피스라고도 불리는데 그 도시는 당시 애굽에서 종교와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는 프타라는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여겨지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형상화시켰는데 그 형상이 바로 황소입니다. 그래서 이 황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애굽의 종교적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여기서 장사라는 말은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인 황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을 누가 몰아냅니까, 여러분? 누가 몰아낸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몰아내고 쓰러지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개념 중에 하나인 신들 사이에 계급이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강한 신이고 너희가 말하는 그 프타와 아피스라는 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반영한 겁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기서 바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로 왕, 파라오라고도 불리는 이 바로 왕은 여기 성경에서는 망하였도다, 기회를 놓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온이라고 해서 허풍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실체가 없는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실체가 없는 어떤 두려움만 나타내는 허풍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전혀 없는데 지금 바로는 내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허풍을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그 뒤에서 바벨론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중단될 수 없고 멈춰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이길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갈멜과 다볼은 굉장한 인상과 웅장함을 주는 산이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평지에서 갑자기 500m, 그렇게 우리에게는 높은 산이 아니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500m가 넘는 산이 갑자기 딱 솟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 곳에서도 그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다볼과 갈멜은 웅장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강한 인상을 주는 산인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갈멜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갈멜은 그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서울에 오면은 63빌딩에 꼭 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하면은 63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서울 하면은 그 63빌딩이 떠올랐고 거기에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당시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했죠, 우리가? 농경사회입니다. 농업이 주를 이루었던 사회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이루었는데 홍수 때 나일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강 아래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진흙들이 토양이 좋은 진흙들이 이렇게 범람해서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변에 강둑이나 강 근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땅으로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홍수로 넘쳤던 물들이 다 빠졌을 때그 좋은 토양들만 땅 위에 남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을 때첫 번째 땅을 갈아야 하는데 땅을 갈때 뭐가 필요하죠? 소가 필요합니다. 소.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암송아지는 농업사회,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괴롭히는 곤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쇠파리입니다. 이 쇠파리는 이렇게 삐 날아와서 소나 가축의 이렇게 몸 등이나 이런 데 앉습니다. 앉아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은 다음에 그 안에 다시 알을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알이 부화하면서 그 소의 안에 있던 뭐 이렇게 살과 내장과 이런 것들을 갉아먹으면서 서서히 소를 죽입니다. 이 비유를 그리고 소와 쇠파리의 관계를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에 애굽에서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이룬 병사들에게 쇠파리 모양으로 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쇠파리가 그만큼 농업사회에서 괴롭고 귀찮고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 너는 나의 적군들에게 정말 위협을 주었고 그들을 잘 무찔렀다라는 의미에서 쇠파리 모양으로 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당시 사람들은 암송아지와 쇠파리의 내용, 이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뱀은 이집트에서 귀족 왕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파라오가 딱 나와 있을 때 왕관에 뱀의 모양이 있기도 하고 지팡이에 뱀의 모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에 나타난 뱀의 모습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가 나무를 벌목하러 오는 벌목꾼처럼 도끼를 들고 올 텐데 그때 너희 애굽은 숲을 사이에 숨어 있다가 벌목꾼이 오는 소리를 듣고 겁먹고 도망치는 뱀과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가입니다. 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시냐입니다. 자, 18절 앞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자, 이번엔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지 않고 벌하신다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야곱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애굽을 벌하심을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볼과 갈멜산 그리고 황소, 쇠파리와 암송아지, 뱀과 벌목꾼 이 모든 것들은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그 관계와 그 의미와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네 삶을 이끌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나를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와 같은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시고 그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또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 주변에 숨어 계시는 내 삶 가까운 곳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